from the conference center.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0차 반연차 대회입니다. 총괄리 요원들과 교회 본부 요원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권고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 회원들과 여원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80차 반연차 대회의 첫 번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이곳 컨퍼런스 센터와 전 세계 도처에 모여 계신 회원 및 친구 여러분께 특별한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 이 대회를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또한 이 대회에 참석하신 총괄 여원들과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대회를 전 세계 여러 지역 회장들에게 방송할 수 있도록 공익 차원에서 시설과 설비를 제공해 주신 많은 텔레비전, 라디오, 위성 및 케이블 방송사들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에 맥 윌버과 라이언 머피가, 오르간 반주는 클레이 크리스찬슨과 앤드류 언소스가 맡겠습니다. 합창단이 위대하신 여호와여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했고 이제 내 자연 인 허 뷰티 라이즈를 부르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특별한 계시를 받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교회에서 속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연차대회를 시작함으로써 저희의 마음들이 더욱더 열리고 그리고 성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곳에서 받은 많은 연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드리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축복해 주시옵고 그분의 건강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저희가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얻었을 때 그대로 생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먼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난 뒤에 12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이 말씀하시겠고 그 뒤에 본부 초동회 회장이신 노즈메리 웍슴 자매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자매님의 말씀이 끝나면 70인 회장단이신 클라우디오 알 M 코스타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몬슨 회장님.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연차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고 이 대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4월 연차대회 이후 지금까지 교회의 사업은 거침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4개의 성전을 헌납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제 보좌들과 다른 청권요원들과 함께 아리조나주 힐라밸리, 브리티시 컬럼비아 밴쿠버, 필리핀 세부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키예프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성전들은 하나같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 성전들은 우리 교회 회원들의 삶을 축복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전 헌담이 있기 전날 저녁에 우리는 교회의 젊은 회원들과 또 나이 드신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준비한 문화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문화축제는 보통 넓은 운동장에서 벌어지지만 키예프에서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춤과 노래, 음악 공연과 함께 전시회 역시 매우 훌륭했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찬사와 사랑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 헌납식은 언제나 영적인 잔치입니다. 모든 헌납식에서 주님의 영을 느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는 하와이 라이의 성전을 재헌납할 것입니다. 하와이 성전은 가장 오래된 성전 중 하나이며 지난 여러 달 동안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그 성스러운 헌납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지금 부지를 구하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 수개월 내지 수년 내에 새로이 지어질 5개의 새로운 성전을 발표합니다. 포르투갈 리즈번,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필리핀 울다넨타, 커네디컷주 하르파트포드, 멕시코 티아후나. 이런 성전에서는 우리 자신의 구원과 돌아가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필수적인 의식들이 행해집니다. 우리 회원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을 더욱 충실히 방문합시다. 자, 이제 연사들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제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 하나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바로 선교 사업입니다. 먼저 아론 신권 형제들과 곧 장로 신권을 받게 될 형제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선지자들이 하셨던 말씀을 반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합당하고 능력이 되는 젊은 형제들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선교 사업은 신권의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주신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청담 여러분, 선교 사업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대표하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고 순결하십시오.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상황이 허락한다면 세미나리와 종교교육원에 참석하십시오. 선교사업 지침서인 나의 복음을 전파라를 공부하십시오. 젊은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젊은 형제님들과 같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해야 하는 신권의 책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역시 선교사로서 봉사할 때 값진 공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봉사를 역시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고 계시거나 이미 봉사하신 분들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과 신앙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기꺼이 봉사하시면서 위대한 선을 행하십니다. 아직 부부 선교사로 봉사할 시기를 맞지 않은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선교사로 봉사할 날을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상황이 허락하고 은퇴할 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여러분의 집을 떠나서 전임 선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업에 배우자와 함께 전임으로 봉사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달콤한 영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인생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틀 동안 주님의 종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영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President Monson.
원순 회장님, 다시 맞는 연차 대회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훌륭한 합창단이 오늘 저희들에게 선지자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훌륭한 환영의 인사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 교회 연차대회 또 다른 연차대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지지합니다. 오늘 오후 모임에서 우리는 먼순 회장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른 총괄리 역원을 지지하기 위해 손을 드는 보다 공식적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명단에 제 이름도 있을 것이므로 제가 담대하게 모두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거수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 없이는 봉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의미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오늘 우리도 여러분을 지지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를 감리하는 역원들에게 특별한 열쇠와 성약과 책임이 주어졌음을 알지만 동시에 교회의 모든 회원이 행사하는 신앙과 헌신 덕분에 교회가 비할 데 없는 힘이자 매우 독특한 생명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느 나라에 살건 얼마나 어리건 또는 부족하게 느끼건 또는 얼마나 나이가 많건 또는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심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업에서 핵심적인 의미가 있으며 교회 감리 역원들은 여러분을 소중히 이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인의 가치, 즉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인적인 가치와 성스러운 빛이야말로 구원과 승영의 계획이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연단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적절하게 표현할 길을 찾기란 참 힘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운 축복을 나누기 위해 행한 모든 선행과 친절한 말과 희생에 대해 하늘 천사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모든 희생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는 축복입니다. 청년 캠프에 가서 샴푸나 샤워나 마스카라도 포기한 채 연기 자욱한 모닥불 주변에서 하는 간증 모임을 청년아 그 지도자들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적인 경험으로 바꿔주시는 청년 지도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 신의 산만큼 강인하고 산상수음만큼 자유로우셨던 교회의 모든 여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가끔 우리는 자매님들이 만든 초록색 젤로와 퀼티블과 장례식용 감자 요리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웃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그런 선물을 받고 고맙던 적이 많습니다. 한 번은 퀼티블과 장례식용 감자류를 한꺼번에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조그마한 이불이었는데 아기 때 목숨을 잃은 제 동생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하늘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픈 상호부조의 자매님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자매님들은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우리 가족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셨고 우리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이런 전통들을 듣고 웃으셔도 됩니다. 너무나 자주 묵과되고 그러곤 있지만 처진 손과 연약한 무릎 곁에는 항상 교회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다음 말씀에 담긴 신성성을 본능적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신권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기후 및 대륙에 따라 험난한 80km 도보를 여행하거나 인생에서 가장 기나긴 듯한 밤을 보내기 위해 얼음 동굴을 파고 실제로 그곳에서 잠을 청하는 청남 지도자들이 떠옵니다. 가장 오래된 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저희 대지사 그룹이 선사해준 추억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한 정원의 회원의 침실에 있는 작은 소파에서 몇 주 동안 교대로 잠을 잤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처럼 연로하고 쇠약한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의 마지막 몇 주 동안 조금이나마 쉬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수많은 교사와 여관과 고문과 서기들에게 감사드리며 끝없이 반복되는 탁자와 의자를 펴고 접는 일을 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과 가족 역사들과 축복사들과 새벽 5시에 자기 몸집보다 커 보이는 조그마한 짐가방을 들고 느릿느릿 성전으로 향하시는 골다공증에 걸린 노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장애나 복합적인 장애가 있는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여러 자녀들을 조용히 헌신적으로 어쩌면 평생 돌보고 계신 부모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병들거나 노쇠한 부모님을 위해 늙어서 힘을 합치고 있는 자녀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아주 미안한 말투로 저에게 말씀하신 한 참회님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 어떤 지도자 역할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돕는 자죠. 그렇게 말씀하신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매님과 이 왕국의 모든 조력자 여러분이 계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도자인 우리 가운데 몇몇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매님이 이미 달성하신 그런 위치에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인생에서 그러한 분들이 보이신 신앙과 선함에 감사를 표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님은 13년 전 이 단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뜨거운 화덕 위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던 일을 기억합니다. 화덕 옆에 있는 장작 상자가 비면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나가서 밖에 쌓여있는 삼나무 장작으로 상자를 채우신 후 무거워진 상자를 집으로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너무도 무신경한 나머지 그냥 앉아서 사랑하는 할머니께서 상자를 채우시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목이 메이신 파우스트 회장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우며 제가 소홀히 했던 점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언젠가 할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제가 완벽한 분이라고 느끼셨던 파우스트 회장님이 어린 시절 실수를 털어놓으셨다면 저 또한 비슷한 고백을 하며 오래전부터 미뤄온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부름 받았던 옛날, 아주 먼 옛날입니다. 선교사 비용이 균등하게 책정되지 않았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는 부름 받은 선교부에서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어떤 선교부는 그 비용이 아주 비쌌고 제가 봉사할 선교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장려하는 것처럼 저도 저축을 하고 소지품을 팔아서 최대한 제 힘으로 비용을 충당하려 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지만 선교사 마지막 몇 달은 어떻게 버틸지 묘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모두가 꿈꾸는 가장 위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 가족을 떠났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그 어떤 선교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귀환할 쯤에 부모님이 부부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학 학비는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무슨 수로 식비와 방세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제 가슴속 원대한 꿈인 숨막히도록 완벽한 패트리샤 테리와 결혼하는 일을 어떻게 실현하겠습니까? 제가 당시에 용기를 잃고 겁을 먹었다는 것은 굳이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저하는 마음으로 지역 은행으로 가서 우리 가족과 친분이 있는 지점장님께 제 계좌 잔고를 물었습니다. 그분은 놀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니 제프야? 내 계좌에 그대로 다 있어. 부모님이 말씀 안 하셨니? 너가 집에 오면 새 출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금이나마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셨단다. 내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한 푼도 인출하지 않으셨어. 너가 아는 줄 알았단다. 저는 몰랐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고학생 출신으로 우리 조그마한 우리 마을에서 도서관 부서 회계원으로 일하셨던 평범한 아버지께서 제 선교 사업에 2년 동안 한 번도 새 양복이나 새 셔츠나 새 구두를 신지 않으셨다는 것인 않으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그것들을 누리도록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몰랐다가 그때 알게 된 사실은 결혼하고 집 밖에서 일엔 본 적이 없는 어머니께서 제 선교사 비용을 대기 위해서 지역 백화점에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선교사업 동안 그런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얼마나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제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불경기에 얼마나 어머니들이 제 어머니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제 아버지께서는 3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파우스트 회장님처럼 저도 회장 저편에서 아버지께 충분히 감사드리려면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95세가 되시는 제 다정한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이 대회를 기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감사드리기에는 너무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곳곳에 계시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 가정 및 충실한 분들께 여러분이 치르신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누려보지 못한 혜택을 자녀가 누리게 하고픈 간절한 마음과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자녀에게 주고픈 간절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훌륭한 회원 여러분과 다른 종파에 속한 수많은 분들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는다는 점을 매일 삶에서 증명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선할 수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작거나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평안과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베푸신 선행과 삶을 작은 마을과 거대한 도시에서 조용하지만 강하게 나타내므로써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생생하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스러운 대업에서 여러분과 한 무리에 속하게 된 것을 영광입니다. 예수께서 니파인들께 말씀하셨듯이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희의 신앙으로 인하여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 말씀하시고 그분은 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중 많은 분 가운데 그러셨던 것처럼 더 친절하고 헌신적이고 충실하며 진실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약속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히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저는 케이트 엘리자베스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으로 와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자 케이트는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조그만 케이트가 제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에 머물도록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7살에 장티푸스에 걸려 다리에 감염되었습니다. 네이든 박사는 감염된 다리를 보존 치료하는 데 선구자였습니다. 스미스 박사는 마취를 하지 않은 채 조셉의 다리에서 감염된 뼈 일부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조셉은 고통을 견디기 위해 브랜드를 마시거나 몸을 묶으라는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저는 제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서 저를 꽉 안아주신다면 무엇이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린이에게 우리는 우리의 손을 꼭 잡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에 함께 머물러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이웃 여러분, 친구들, 초등의 지도자 여러분, 우리 각자는 아이들을 붙잡기 위해 손을 뻗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고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구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타고난 소망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들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것은 신앙의 길 위에 그들을 정박시킬 수 있는 우리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구원의 계획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한다면 어떤 아이도 그 길을 혼자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계획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해 계획을 마련하셨고 그들은 전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며 이 지상에 온다는 기쁨에 소리쳤으며 구주의 도움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고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계획과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엘마서 24장에는 그가 우리의 자손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구원의 계획을 장래 세대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쇠목대를 굳게 잡음으로써 그 계획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쇠목대를 굳게 잡을 때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고 협적하고 좁은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범은 그들의 눈에 확대되어 보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행동에 확신을 느낄 때 우리의 모범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정직하고 진실하기만 하십시오. 자녀들은 우리의 하나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 가족은 매일 함께 경전을 읽을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자녀들은 따를 것입니다. 자녀가 4명 있는 한 가족은 이런 글을 적어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아직 글을 읽지 못했지만 그 애는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몰몬경을 세 절씩만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과 제가 각각 한 절씩 읽고 나면 시드니가 한 절을 따라했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경전구절 따라할 수 있게 되면서 4절 그리고 5절로 늘려갔습니다. 그것은 따분했지만 우리는 계속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속도보다는 일관성에 집중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몰몬교를 끝내는 데는 3년 반이 걸렸습니다. 정말로 큰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어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매일 가족 경전을 읽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경전 용어에 친숙하며 제 남편과 저는 진리에 대해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의 영이 풍성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가족의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한 번에 한 구절씩 경전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결코 없기에 여러분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세상이 가르칠 것이며 자녀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세상이 그들에게 가르칠 모든 것을 능히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 뒤에나 그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그들과 나눈 대화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직면하는 모든 궁지, 모든 결과, 모든 고난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고수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기회로 제공합시다. 젊은 엄마인 셰넌은 단지 40분 정도 떨어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들이 승합차에 탔을 때 아이들에게 기도 힘을 가르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머니의 집을 출발했을 때는 폭설이 아니었었지만 협곡을 따라 운전하기 시작했을 때 가벼운 눈발은 세찬 눈보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차는 도로 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가장 어린 두 자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셰노는 큰 아이들인 8살과 6살 난 하이디와 토마스에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집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도움이 필요하단다. 우리가 길에서 갇히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기도하렴 하고 말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셰논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도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동안 어린 두 자녀의 두려움은 진정되었으며 도로가 폐쇄되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겠다는 사실을 알자 그들은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차를 돌려 그날 밤을 지낼 여관을 찾았습니다. 여관에 도착하자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줘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진실한 기도가 발휘하는 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고난을 겪겠습니까? 조지 스미스처럼 우리 자녀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용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자녀들을 붙잡아 기도와 경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계획을 가르칠 때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왜 이곳에 왔으며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봄 제 남편과 저는 4살 된 손자의 축구 시합을 보러 갔었습니다. 축구장의 선수들이 공을 쫓아 이리저리 달릴 때면 흥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호각 소리가 났을 때 선수들은 누가 이겼고 졌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경기를 했을 뿐입니다. 코치는 선수들에게 상대팀 선수들과 악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코치가 승리의 터널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모든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경기를 보러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서로 마주 본 채 두 줄로 나란히 서서 팔을 치켜들고 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환호하는 어른들과 관중들로 이루어진 길을 달리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곧 상대팀 선수들도 즐겁게 합세해서 승자 패자 할 것 없이 모든 선수가 승주 터널 속을 달리면서 어른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눈으로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자녀를 위해 창조하신 계획에 따라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는 관중들의 팔로 이루어진 협착하고 좁은 길을 그들 각자가 그 길에 있는 기쁨을 느끼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냐라고 말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녀들을 굳게 붙잡고 구주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 모두는 하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전할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저는 교회 개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굳건한 간증을 얻게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침례받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앞서 조셉 스미스의 역사 발췌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각 단락을 꼼꼼히 읽은 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직접 해보신다면 아마 14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읽고 상고하고 기도를 드리자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가 그분의 선지자라는 확신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임을 간증드립니다. 이 응답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뒤이은 모든 계승자들이 또한 선지자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살아있는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회원들을 이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경전 안내서에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고 또 그를 위해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지자는 명령, 예언, 계시를 하나님에게서 받는다. 지금처럼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말씀과 계명과 인도를 받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선지자는 영감을 받아 인류의 유익을 위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구에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실 것이며 바로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개조 제6조에서는 우리는 선지자를 믿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믿는다 함은 신앙과 확신을 갖고 그들을 따르며 그들이 우리에게 하라고 요청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1980년에 당시 12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봉사하시던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이 메리어선테에서 열린 브리감영 대학교 노변의 밤에서 선지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주제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따르는 14가지 기본 원리라는 제목으로 전한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참된 교회에서 침례를 받던 당시에 제 일생 동안 선지자들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다는 일이 가슴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벤슨 회장님이 가르치신 원리 중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선지자는 모든 것에서 주님을 대변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자라나는 세대를 돌보고 활동하지 않거나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구조하고 우리가 선지자의 우선순위라고 부르는 많은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이시며 선지자가 교회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는 그분의 목소리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과 계명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또한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 같이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흩어버리고 너희 유익과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임이니라. 둘째, 살아있는 선지자는 우리에게 표준 경전보다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선지자는 우리를 위해 특정한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들이 어느 한 도시나 국가를 위해 특정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살아있는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서 적어도 세 분이 제 고국인 브라질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들 중 한 분은 브라질이 경제공황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매달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한 말을 믿기 어려워했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수년 연속 물가상승률 물가 상승률이 5% 정도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경제 강국이 되었으며 현재도 발전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셋째는 살아있는 선지자는 우리에게 돌아가신 선지자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입니다. 이 원리에 대해 경전에서 훌륭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차라리 죽은 선지자를 믿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며 노아를 믿는 것은 때때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 때문에 그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지자는 결코 교회를 그릇된 길로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살아있는 선지자로부터 배웁니다. 윌퍼드 우드로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나 또는 이 교회 회장직을 맡는 다른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일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나의 지위에서 옮기실 것이며 다른 어떠한 사람이 사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시와 그들의 의무에서 떠나가게 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시도한다면 그 사람도 주님께서 그같이 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지자는 어느 때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 말씀하시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에도 어떤 특별한 세속적인 훈련이나 자격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시고자 어린 소년이었던 조셉 스미스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린 조셉 스미스가 신학 또는 과학 박사였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그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주 겸손한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께서 선택되었으며 회복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충실히 이행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벤슨 회장님은 계속해서 다음 원리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섯 번째,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전이 될 말씀을 줄 때 주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시니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선지자는 항상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 벤슨 회장님은 니파이전서 16장 1절과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나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나자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였도다 하더라. 또 이제 나의 형들이여 만일 당신들이 의롭고 기꺼이 진리에 귀를 기울여 하며 그에 유의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려 하였다면 당신들은 진리로 인하여 불평하여 내가 우리에게 심한 것을 말하는 도다라고 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덟 번째 원리, 선지자는 인간의 논리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한 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고 말하여 나병을 고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선지자 엘리사가 나병 환자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며 실제로 그는 나았습니다. 벤슨 회장님은 선지자에게 순종하라는 원리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여섯 개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다음번 가정의 밤에서 이번 연차대회를 통해 살아있는 선지자, 선교자, 계시자를 통해 받는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 이러한 원리들을 찾아보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아홉 번째, 선지자는 현세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문제라도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는 선지자를 따르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두 그룹은 학식이 높아 교만한 자들과 세상적인 부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열두 번째, 선지자는 꼭 세상이나 세속적으로 큰 인기를 얻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세 번째, 선지자와 그의 보좌들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정원회인 제1회장단을 구성합니다. 14번째, 선지자와 회장단, 즉 살아있는 선지자와 제1회장단을 따르면 축복을 받지만 거부하면 고통을 겪습니다. 이 훌륭한 연차대를 통해 살아있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분들은 주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고를 우리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가르침과 권고를 따른다면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축복받게 될 것임을 간직드립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자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선지자이며 제1회장당과 12사도 정원의 모든 분들은 선지자요, 선견자이며 계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꾼 필요한 해를 부르겠습니다. 회중 찬송 후에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이신 데이비드 맥콩키 형제님이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12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 합창단이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부르겠습니다.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80차 반연차대회입니다.
저는 본부 주일학교장단 일원으로서 오늘 아침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모든 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조직에서 봉사하든 그리고 최근에 개종하신 분이든 교사로서 오랜 경험을 하신 분이건 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다는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가 말하는 것과 반들이 실제로 듣거나 배우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친 교사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은 그 교사의 어떤 점 때문일까요? 어떤 점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진리를 찾고 선택의지를 행사하며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즉 다른 교사들과 구별되는 그 교사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훌륭한 교사이자 저술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교사의 태도 말입니다. 교사가 교회 회원이 된 지 몇 년 되었는지 혹은 가르친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또는 교사의 복음 지식이나 교수법조차도 배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가르치는 태도 또는 마음 자세입니다. 제프리 R. 홀랜드 장로님은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팩 회장님께서 청남반 주일학교 교사였던 윌리엄 E. 베렛 형제님에 대해 해주셨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한 연세 지긋한 덴마크인 형제님이 거친 청남반을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언어가 서툴렀고 덴마크 억양도 심했으며 투박한 농부의 손을 가진 연세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어리고 서러한스러운 15살 소년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다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베렛 형제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페코 형제님이 종종 인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이분이 그 소년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 모든 장애물과 한계를 뛰어넘어 이 산만한 15살짜리 소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베렛 형제님의 간증은 바로 우리는 그분의 신앙의 불꽃으로 손을 녹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복음 교사들은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열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학생들이 느끼길 바라며 자신들이 경험한 대로 학생들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사의 태도는 배워 얻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가르치는 네 가지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먼저 경전에 흠뻑 빠져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공과 준비와 별도로 날마다 경전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기 앞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몬슨 회장님은 아직도 어릴 적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주고 사랑해 주셨던 정말 유능하고 영감에 찬 교사의 영향 아래 어른 소년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루시 게르치입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의 창조, 아담의 타락, 예수님의 속죄희생에 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도마, 바울, 물론 그리스도까지도 소중한 손님으로 교실로 모셔왔습니다. 그분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본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루시 게르치 자매님은 그러한 손님들을 잘 아셨던 까닭에 그분들을 공갑 안에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매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덕택에 자매님 반의 반원들 또한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본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하이람 스미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선포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이 권고는 우리 각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전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 나아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스테이크 장단은 지역 70인 한 분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 기간에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하여 교회 지침서를 펴봅시다. 우리는 곧바로 지침서를 펼쳤고 거기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조금 뒤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지침서를 펴봅시다. 저는 감히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침서를 읽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우리가 질문이나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그와 유사한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거 참 좋은 질문이구나. 엘마서 5장 또는 교리와성약 76절 편을 살펴보면 그 문제에 관해 내가 이미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계시하신 것을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되풀이하시는 것은 하늘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경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배우는 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십시오. 하이람 스미스가 이 위대한 후기 사업에 동참하고자 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러하도다. 내 모든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내 일이니라.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우리의 모든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그분의 영을 간구하십시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적절한 교수법을 모두 동원한다 해도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배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각 사람이 복음을 배울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 즉 복음을 공부하고 이해하며 복음대로 생활하겠다는 소망을 갖도록 그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보다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돕느냐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공과에 관한 도움뿐만 아니라 각 반원의 필요사항을 알고 충족시키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로 주님께 간구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반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각 학생에게 어떻게 손길을 뻗쳐야 할지 영감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교사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이나 그분의 영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나이나 성숙 정도 혹은 지적 훈련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경전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며 아울러 온 정성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고 각 반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성신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계시를 받을 것입니다. 넷째,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우리가 받는 영적 속삭임에 따라 지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켜보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소리가 말할 때 현명한 남성과 여성은 순종합니다. 영의 속삭임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는 생각과 느낌에 따라 행동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신으로부터 받는 속삭임을 따를 때 교사로서 가장 달콤하고 뿌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신앙은 강해지고 앞으로 더욱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의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경전을 연구하고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심부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부름과 책임을 맡은 우리를 키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어렸을 때 저는 뉴욕시에서 개최된 1964 세계 박람회를 보러 갔습니다. 여러 볼거리 가운데 제가 좋아했던 것은 솔트레이크 성전 첨탑 모형이 있었던 후기 성도 교회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행복의 추구라는 영화를 처음으로 관람했습니다. 리차드 L. 에반스 장로님의 해설로 구원의 계획을 모사한 그 영화는 저를 포함한 많은 관객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에반스 장로님의 해설 중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두 가지 귀중한 선물을 얻습니다. 하나는 시간이요, 다른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즉 여러분의 시간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을 짜릿한 것과 교환할 수도 있고 저속한 욕망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탐욕스러운 것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서는 영속적인 만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필멸의 삶에서 흘려보낸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에 대해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걷고 악보다 선을, 그릇된 것보다는 옳은 것을, 단순한 재미보다는 지속되는 행복을 택하여 스스로를 입증하는 시기가 바로 이 이생입니다. 하나님의 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그 기쁨에는 충분한 인생, 봉사로 헌신하는 인생, 가정에서 사랑과 조화 및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위해 바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에 따른 요건과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에서만 참된 행복, 즉 조명이 꺼지고 음악 연주가 끝난 후 관객들이 제 갈 길로 가버릴 때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창조주께서 주신 시간과 선택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수행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청지기 직분이란 용어는 헌납의 법을 상기시킵니다. 이 헌납의 법에는 재정적 역할과 아울러 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현세에서 적용되는 해외왕국의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헌납한다 함은 무엇인가를 성별하거나 거룩한 목적에 쓰이도록 성스럽게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 생에서 얻는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삶, 즉 우리의 시간과 선택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헌납함으로써 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가장 높은 위치에 이르도록 들어올려 주십니다. 저는 헌납된 삶을 위한 다섯 가지 요소, 즉 청결, 일, 육신을 존중함, 봉사, 그리고 고결함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구세주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헌납된 삶이란 청결한 삶입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는 삶을 사신 유일한 분이지만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멍에를 메는 사람은 그분과 같이 죄 없고 흠 없이 살 수 있게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이 깊으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너의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그러므로 헌납이란 회개를 의미합니다. 고집이나 반항, 자기 합리화와 같은 것은 버려야 마땅하며 그 자리를 순종과 고침을 받으려는 소망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베냐민 왕이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육계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성도가 되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는 영혼이 주님의 성찬을 취함으로써 기억되고 새롭되는 약속, 즉 성령이 항상 함께하는 약속을 얻게 됩니다. B.H. 로버츠 장로님은 이 말씀에 따르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빛과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이 지닌 빛과 지혜와 권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즉 그 밝은 빛살들을 엮어 만든 성스러운 고리로 자신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자신과 연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상의 것, 즉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고 메시아께서 신비롭게 표현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헌납된 삶이란 일하는 삶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일에 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분의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소망을 가지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모든 정직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참된 노동은 신성하다. 모든 참된 노동 중에서도 참된 손으로 하는 노동에는 무엇인가 신성한 것이 존재한다. 이 지상 곳곳에서 행해지는 참된 노동은 하늘로 이어져 하늘의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필멸의 존재가 끊임없이 일을 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기록한 짤막한 글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일함으로써 우리는 편안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일을 해야 삶이 지탱되고 풍요로워집니다. 일을 할 때 우리는 필멸의 생에서 겪는 낙담과 비극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힘들게 노력하여 일을 성취할 때 자긍심을 얻습니다. 일은 성품을 키우고 강화시키며 아름다움을 만들고 타인과 하나님에 대한 봉사의 도구가 됩니다. 헌납된 삶에는 때로는 대풀이 되고 때로는 하찮으며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늘 무언가를 향상시키며 정돈되고 지탱하며 들어올리고 보살피고 염원하게 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을 찬미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가의 이점 역시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직한 수고가 달콤한 휴식을 안겨주는 것처럼 건전한 여가 생활은 일에게 친구이자 변함없는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음악이나 문학, 예술, 무용, 연극, 운동 등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즐거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스럽게도 합니다. 그런 한편 오늘날에는 영어로 통하는 많은 것이 상스럽고 품위를 떨어뜨리며 폭력적이고 정신을 마비시키며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것임을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때로는 건전한 여가를 찾는 것이 오히려 힘든 노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여가가 선한 것에서 악한 것으로 바뀐다면 여가는 헌납된 삶을 파괴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삶과 악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헌납된 삶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비할 수 없이 고귀하고 신성한 육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필멸의 삶을 경험하는 주요 목적은 각 영이 그러한 몸을 얻어 육신을 장막 안에서 도덕적 선택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육신은 또한 영과 육이 완전하게 결합될 때만 얻을 수 있는 성령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떤 분은 고통스럽고 짧은 삶을 영위하고 또 어떤 분은 신체가 기형이 되거나 손상되고 또 목숨만을 간신히 부지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각 영에게 인생이란 충만하리만큼 긴 기간이며 그 모든 육신은 부활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은 다만 진화의 산물일 뿐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육신과 관련된 책임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와 현세 그리고 사후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증거를 가진 우리는 육신의 창조라는 최고의 업적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진리들을 이해한다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주신 지침대로 몸에 문신을 새긴다든가 마약으로 신체를 약화시키거나 간음, 간통 및 음란한 행위 등으로 육신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의 도구가 되는 육신을 최대한 잘 보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에게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육신의 힘을 성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께서는 헌납된 삶이 봉사의 삶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속죄를 위한 고통이 있기 몇 시간 전 주님은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소리 없이 사리 깊게 헌납의 본을 보여주신 분들 중 이 시대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만큼 매일 삶에서 이런 성품이 완벽하게 구현된 분은 없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경청하는 법을 키워오셨기에 자신의 손이 미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영의 희미한 속삭임까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스러운 사랑과 관심이 단순한 행동에 불과할지라도 토마스 몬슨 회장님은 응하지 않으시는 때가 없습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 알렉산더 트위트 크리스토프슨과 할머니 루이스 비크리 크리스토프슨의 생애에서 그런 헌납의 사례를 봅니다. 전기가위가 나오기 이전에 사셨던 할아버지는 양털 깎는 일을 아주 잘하셨고 힘도 세셨습니다. 그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던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나는 287마리나 되는 양의 털을 깎았단다. 300마리도 넘게 깎을 수 있었지만 양이 없어서 못 깎았다. 1919년 한 해 동안 할아버지는 12,000마리가 넘는 양의 털을 깎아 약 2,000달러를 벌어들이셨는데 당시에는 그 돈으로 농장을 크게 확장하고 집을 개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괄여군으로부터 남부주 선교부에서 봉사라는 부름을 받자 루이스 할머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 부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첫 아들인 제 아버지를 임신 중인 할머니와 세 딸과 양털을 깎은 모든 돈을 남겨두고 임지로 떠나셨습니다. 2년이 지나 기쁜 마음으로 깨어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2년이 지나도록 떨어지지 않고 아직도 29달러나 남았구나. 헌납된 삶은 고결한 삶입니다. 우리는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남편과 아내에게서 그런 고결함을 발견합니다. 결혼 생활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자녀의 신체적 영적 복지를 돌보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그런 고결함을 발견합니다. 또한 정직한 사람에게서 그런 고결함을 발견합니다. 몇 해 전 저는 공동 소유의 기업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있던 두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였고 같은 기독교 종파의 회원이었던 두 소유주는 오래전에 그 기업체를 설립했습니다. 동업자로서 두 사람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나이가 들어 아들들이 경영에 참여하자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자산을 나누 갖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이 분리 과정에서 다른 동업자 부자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고 변호사와 함께 어떤 책략을 짜냈습니다. 당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아들 중 한 사람이 이 불공평한 처사를 불평하며 상대방 동업자의 명예와 기독교적 믿음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다른 사람, 그것도 같은 교회 회원을 이용하여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다른 동업자의 변호사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엄마 젖을 더 먹어야겠군. 이렇게 순진했어야. 고결함은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순진하다 함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자기 혼자 추측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시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내가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 같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들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헌납된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주는 사람입니다. 구주께서는 위선자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위선은 위선자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알거나 지켜보는 사람 모두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매우 파괴적입니다. 위선은 신앙을 파괴시킵니다. 반면에 명예는 그 안에 신앙의 씨앗이 자라 번성하는 기름진 토양입니다. 헌납된 삶은 아름답습니다. 헌납된 삶은 맑은 시냇가, 좋은 땅에 심겨져 많은 귀한 열매를 생산하는 심이 열매가 풍성한 나무같이 강하고 평안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헌납된 삶을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 그 중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이나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중 많은 분의 헌납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의 기초를 놓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세대는 자신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께 비쳤음을 느끼며 여러분의 헌납된 삶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적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며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 자신을 헌납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are grateful to the Tabernacle Choir.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태보나클 합창단과 지휘자 그리고 반주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이신 제1회장단체 이보자 디에터 F. 후트 도로프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후트 도로프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동트니 날이 밝는 날을 부르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에드와르도 가바레 장로님이 해주시겠고 대회는 오늘 오후 2시까지 휴회하겠습니다. 우드로프 회장님.
자연을 연구하면 인생에 대해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지식에 기초하여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전 기후와 성장 환경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성장 연구에서 배우는 것 중 하나는 환경 조건이 이상적인 절기 동안에는 나무가 정상 속도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 환경이 이상적이지 못한 절기 동안에는 나무가 더디게 성장하며 그 에너지를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요소에 쏟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멋있고 훌륭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Well,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갑작스런 기류 변화로 항공기가 앞뒤로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여러분이 보통 비행 중에 겪게 될 흔들림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흔들림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만 그래도 승객 입장에서는 보통의 흔들림도 아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난규를 만나면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종사 공부를 하는 학생은 속도를 높이면 난규를 빨리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 조종사들은 난기류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난기류를 관통하는 최적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것은 속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도로에 있는 과속 방지턱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역경에 처할 때는 조금 천천히 그러면서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본질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훌륭한 조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을 나무나 난규류에 빗대어 보면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교훈을 얼마나 쉽사리 묵살하는지를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거나 고난에 직면하거나 비극에 부닥치면 평소처럼 광란의 속도를 계속 유지하거나 심지어 더 빠른 속도로 질주해야 더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날 거라는 생각에 가속하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현대 생활의 특징 중 하나는 난규류나 장애물을 개의치 않고 늘 속도를 높이면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쁘게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정을 압도할 만큼 많은 분량의 해야 할 일을 생각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부심이 해야 할 일 목록 길이에 달려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심지어 스트레스와 피로를 느끼는 중에도 자유시간을 모임과 사소한 일들로 가득 채웁니다. 쓸데없이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종종 심하게 좌절감을 느끼고 기쁨이 줄어들고 삶의 의미를 별로 깨닫지 못합니다. 미덕도 지나치면 악덕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일정 계획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취가 걸림돌이 되고 대망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나이테와 난규류 교훈을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합니다. 그들은 매일 미친 듯이 인생을 질주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합니다. 그들은 인생에는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조언을 따릅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델린 H. 옥스 장로님은 몇 년 전 연차 대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 내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몇 가지 좋은 것들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키고 우리 가족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찾다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본 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늘 보살피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밝혀주신 단순하고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이 본질적인 교리와 원리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만큼 단순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해결책을 원하기 때문에 종종 단순함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거기에는 아름다움과 명료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 궤도에 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우주에서는 볼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명석한 사람 몇몇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수천 시간과 수백만 달러의 돈을 들인 끝에 그들은 어디에서나 어느 기원에서나 거의 모든 표면에서 쓸 수 있는 펜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은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연필을 사용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순함이야말로 최고의 정교함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계획, 즉 구원의 계획의 기본 원리를 보면 그 평이함과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니신 지혜의 깊음과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법을 그분의 방법으로 전향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의 시작입니다. 전설적인 미식축구 코치 빈스 롬바디는 훈련 첫날에 일종의 의식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공을 들어올려 여러 해 동안 미식축구를 해온 선수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식축구공입니다. 그는 공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 어떻게 그것을 차고 들고 패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팀을 빈 경기장으로 데려가서 이것은 미식축구 경기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팀과 함께 경기장 주위를 걸어다니며 규모와 모양, 규칙, 경기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롬바디 코치는 그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 팀이 기본을 숙달해야만 위대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기술을 연습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경기 기본을 숙달할 때까지는 결코 우승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대부분이 직관적으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더 매혹적으로 보이는 아주 많은 것에 때때로 마음을 뺏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쇄물, 다양한 매체 자료, 전자기기와 장치, 이 모든 것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해로운 것으로 바뀌거나 인간을 고립시키는 비정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목소리와 선택사항 가운데서도 겸손한 갈릴리 사람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 계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분은 성능이 좋은 확성기에 대고 말씀하시지 않고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본적인 복음 메시지는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경전과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은 복음의 기본 원리와 교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기본 원리로 순수한 교리로 되돌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심오한 의미를 지닌 진리로 들어서는 출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 원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숭고하고 중요한 경험으로 들어서는 문입니다. 이 단순한 기본 원리는 하나님과 인간들과 조화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기본 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과 이해력을 얻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속도를 조금 낮추고 우리 상황에 맞는 적정 속도로 나아가고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눈을 들고 진실로 가장 중요한 것을 보는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기본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다. 이것은 영원한 행복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훌륭하고 풍성한 필멸의 삶의 기초를 확립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이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다름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또 그는 부지런할 필요가 있나니 그로써 그가 상을 얻으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부지런히 행하면 세상에 구주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봐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질주하는 현대 생활에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고 가장 중요한 곳에 관해 그분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관계, 즉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과 이웃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배웁니다. 우리는 기꺼이 행하려는 마음으로 삶을 평가할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길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해의 눈이 뜨일 것이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성스럽고 지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때, 성령의 영향력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정되고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생활하고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더 큰 평안과 기쁨과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 배우고 그분과 교감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를 때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는 향상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면 그분과 단둘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용히 개인 기도와 경전 연구에 집중하고 늘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 시간과 노력을 매우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저자의 다음 권유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관계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의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거나 가정의 밤을 하거나 그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단순한 일들을 함께하면서 강하고 애정 깊은 가족관계를 형성합니다. 가족관계에서 사랑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표현됩니다.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가정에서 조화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서로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공통점과 더불어 차이점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가족기도, 복음 공부, 일요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다가갈 때 서로 간의 신성한 유대를 확립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 상황에 민감하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우리 시간과 재능을 나눌 때 그런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령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려고 마음먹은 어느 자매님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주 그 자매님은 근심에 잠기거나 낙담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참으로 큰 축복이 되셨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관계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자신을 비난하고 비하하다가 급기야는 자신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바쁜 일정을 줄이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알 수 있도록 여분의 시간을 조금 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자연 속을 걷고 해돋이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감상하고 회복된 복음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시듯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신성한 잠재력을 지닌 소중한 딸이나 아들로 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현명해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라는 순전한 교리의 물로 향합시다. 단순함과 평야함 안에서 그것들을 기쁘게 취합시다. 하늘은 다시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시 한번 지상에 있으며 그 단순한 진리는 풍성한 기쁨을 주는 원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과 바쁜 일정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에 다시 초점을 맞출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힘은 종횡무진하는 활동에서가 아니라 진리와 빛이라는 굳건한 기초 위에 자리 잡을 때에 옵니다. 우리의 주의와 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라는 기초에 둘 때 옵니다. 신성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단순화합시다. 우리 삶의 초점을 단순하고 겸허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숭고한 아름다움에 다시 맞추는 데 필요한 변화를 일으킵시다. 그 길은 늘 의미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며 저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첫 번째 대회를 마치면서 저희들의 마음은 참으로 충만하며 저희들이 느낀 영광으로 가득 차서 당신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름다운 음악에 감사드리고 영감 받은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구세주와 구속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그분께서 헌신하신 속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에 대해 감사드리며 당신께서 그분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또한 그분의 보좌분들에게도 축복을 내리시기를 간구하며 11사도 정원의 형제님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당신으로부터 받은 권고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형제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구세주의 모범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들은 새로운 성전 소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이 대회를 떠나기 전 당신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느낀 이 영감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좀 더 나은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당신께 당신의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0차 반연차 대회 중 첫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총괄리 요원들과 교회 본부 요원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몰몬 테보나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